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던 가나안 토착 민족들이 오늘 본문 보시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요단 서쪽 산지 평지라는 말이 있어요. 요단 강을 기준으로 요즘도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부릅니다. 요단 강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단 동쪽은 지금 요르단 땅이고 그리고 요단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그거는 거기는 이제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말하는 거고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이라는 대해 레바논 앞 대해라는 거는 지금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이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면 언제든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오히려 고집이 세워지는 뭐 그런 결과를 나타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대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언제든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항상 복음은 죄인의 정체를 드러내고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들이 막 결집해가지고 막 세력을 떨치며 일어날 때 놀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 편에 서고 더 은혜 가운데 머물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분별력 있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 보통 가나안 일곱 족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여섯 부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까지 해가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조금 입장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머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투항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오늘 본문 그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그러니 전적으로 항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속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리고온 아이처럼 진멸되기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브온이 모든 가나안이 다 망하는 중에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기도하기 위하여 기브온 산당에 갔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곳이 이제 기브온 민족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이 모세가 만든 번제단을 품고 있는 종교적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튼 이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마땅히 망해야 될 그 토착 민족들이었지만 여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살아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투항하면서 살아남은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가 크게 실수한 점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이게 지금 찾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대적으로 바리바리 무슨 조공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곰팡이 핀 떡이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뭘 뭐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곰팡이 핀 떡이나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리고 화친하여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다 족장들이 그 앞에서 맹세했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과 싸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 말 듣고 갔다가 실패했거든요. 이 실패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 그거를 복귀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이 아부하는 마음을 아부하는 말을 막 늘어놓은 거죠. 아무 그 말에 쏙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화친을 맺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까요? 늘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어제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묵상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배우고 분별력을 배워야 되는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무슨 단답식 해답을 자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길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거든요. 물고기 주실 때는 정말 다급하고 힘들 때 오병이어 주시듯이 정말 불쌍할 때 주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지 물고기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혜와 분별력을 배우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임금이시다. 뭐 이런 고백.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나를 오른쪽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뭐 실수를 갈라치면 혹은 자기가 뭐 잘못된 길로 갈라치면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될 무슨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줄 모른 채 하나님아 자기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늘 자주 나는 기억이 우리 예배당 마당이 이게 좀 이게 언덕이잖아요. 애들한테는 지금은 인조 잔디를 깔아놓아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 예전에 그냥 아스팔트였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어떤 애가 거기를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막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가 자기 엄마를 막 때려요. 엄마는 뛰면 다친다고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했는데 쥐가 막 뛰어내려요. 쥐가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는데 그때 막 엄마를 때리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진짜 사고가 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응? 나를 이거 그 길을 막으셔야지 막 응? 왜 내가 거기에 가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셨느냐고 막 이렇게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다 막고 뭐 요 살 길만 열어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분에게 꼭 우리를 책임져야 될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왜 그거를 막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얼마나 가당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감사하려고 하실 때 우리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죄와 내 허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리고성 싸움 끝에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승리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이성을 무더기로 만들고 그리고 세겜도 다 물리치고 거기 가서 그리심과 에발산 앞에서 엄청난 세리머니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큰 승리 후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멋진 간증거리 막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할 때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어요. 가장 은혜가 넘칠 때 마귀가 그 안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실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가 그게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뭐 그런 멋진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마귀가요,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 먹으려고 오늘 본문 보시면 얼마나 교묘하게 변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꿈이 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에 난 떡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들은 아주 너무 멀리 여행을 와가지고 출발할 때는 아주 뜨거운 이 빵을 구워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 곰팡이가 피었다. 우리 너 출발할 때는 아주 멋진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다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부추기는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우스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기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뭐 하루 이틀 걸으면 될 만한 그러니까 골짜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속여 먹은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말이냐, 이거 정말 바른 말이냐, 이거 정말 해도 되는 일이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냐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점검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깨어있으면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